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5장 1절에서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5장 1절에서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난 뒤에 주님께서 환상 가운데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너의 방패다. 내가 받을 보상이 매우 크다. 아브라함이 여쭈었다. 지은하의 하나님, 주님께서는 저에게 무엇을 주시렵니까? 저에게는 자식이 아직 없습니다. 저의 재산을 상속받을 계획이라고는 다마스쿠스 엘리에셀 뿐입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자식을 주지 않으셨으니 이제 저의 집에 있는 이 종이 저의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씀드리니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그 아이는 너의 상속자가 아니다. 너의 몸에서 태어날 아들이 너의 상속자가 될 것이다. 주님께서 아브라함을 데리고 바깥으로 나가서 말씀하셨다. 하늘을 쳐다보아라. 내가 셀 수 있거든 저 별들을 세어보아라. 그리고는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의 자손이 저 별처럼 많아질 것이다. 아브라함이 주님을 믿으니 주님께서는 아브라함의 그런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주다. 너에게 땅을 주어서 너의 소유가 되게 하려고 너를 바빌로니아의 우르에서 이끌어내었다. 아브라함이 여쭈었다. 주나의 하나님,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을 제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나에게 3년 된 암송아지 한 마리와 3년 된 암염소 한 마리와 3년 된 순양 한 마리와 산비둘기 한 마리와 집비둘기 한 마리씩을 가지고 오너라. 아브라함이 이 모든 희생제물을 주님께 가지고 가서 몸통 가운데를 쪼개어 서로 마주보고 차려놓았다. 그러나 비둘기는 반으로 쪼개지 않았다. 솔개들이 희생제물의 위에 내려왔으나 아브라함이 쫓아버렸다. 무렵 아브라함이 깊이 잠든 가운데 깊은 어둠과 공포가 그를 눌렀다.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똑똑히 알고 있거라. 너의 자손이 다른 나라에서 나그네살이를 하다가 마침내 종이 되어서 400년 동안 괴로움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너의 자손을 종살이하게 한 그 나라를 내가 반드시 벌할 것이며 그 다음에 너의 자손이 재물을 많이 가지고 나올 것이다. 그러나 너는 오래오래 살다가 고이 잠들어 묻힐 것이다. 너의 자손은 4대째가 되어서 이 땅으로 돌아올 것이다. 아무리 사람들의 죄가 아직 벌을 받을 만큼 이르지는 않았기 때문에. 다같이 해가 지고 어둠이 짙게 깔리니 연기나는 화덕과 타오르는 횃불이 갑자기 나타나서 쪼개놓은 희생물 사이로 지나갔다. 아멘. 아멘. 네, 2월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지난 한 달도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이렇게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한 달도 수고하셨습니다. 네, 지난 한 달도 고생하셨습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항상 저와 여러분들을 가르쳐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언제가 되었든, 그것이 어떤 것이 되었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항상 가르쳐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가르치시는 방법,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방법을 크게 여섯 가지가 있다고 이 사람들은 말합니다. 첫 번째는 가장 중요한 예배, 그리고 말씀이고, 다음으로는 사람을 통해서 또는 상황을 통해서 말씀하신다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내면의 음성을 통해 그리고 특별한 경우에는 꿈과 환상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무언가를 말씀하시고 가르치신다. 우리들은 알고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들을 가르치시고 또 이를 위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중요한 것은 과연 우리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었는가이지요. 하나님을 음성을 듣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저와 여러분의 거룩일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가로막는 모든 죄, 죄악들에 대한 깨끗함이 우리와 하나님을 가로막지 못하도록 거룩한 삶을 놓지 않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또한 겸손한 삶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열린 마음이 중요하고요. 언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실지 모르겠다고 하는 그런 깨어있는 영성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무언가를 말씀하실 때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순종할 준비도 되어 있지 않은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무언가를 말씀하실 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올 한 해 지금 말씀드렸었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방법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한 우리들의 삶의 자세와 또 내용들에 대해서 우리가 앞으로 계속해서 조금 깊게 다루고 싶습니다. 특별히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주일 예배로 이렇게 함께 또 모였습니다. 때로는 많은 공동체에 많은 성도들이 모이는 교회들이 있고 저희처럼 이렇게 정말 가족처럼 옹기종기 모여 앉은 교회도 있지만 그 규모와 관계없이 우리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은 예배 가운데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예배 가운데에서 우리가 만나느냐가 중요하다 믿습니다. 수천 명이 앉아있어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그 예배는 아무런 의미가 없죠. 비록 가정예배를 드릴지라도 가정예배를 두세 명이서 드릴지라도 그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과 그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느낄 수 있다면 그 예배는 수만 명이 드리는 그 어떤 예배보다 가장 값진 시간이 되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소망하는 것은 오늘 이 예배가 또 계속해서 우리가 한 해 동안 특별히 주일날 드려질 예배가 우리 모두에게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예배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전에도 한두 번 정도 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제가 믿지 않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믿음입니다. 특별히 나이가 마흔이 되고 쉰이 되면 습관이 바뀌지 않고 성격은 절대로 고칠 수 없고 이미 틀어박혀 있는 이 세계관이라 그러죠. 세계관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믿지 않습니다. 물론 바깥에 있는 분들은 그럴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해야 할까요? 밖에 사람들은 둘째치고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변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변하지 않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매일매일은 어렵더라도 우리가 한 해 한 해 변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아마도 거짓된 그리스도인일 가능성이 너무나 높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그 어느 곳을 찾아봐도요 변하지 않았던 성경의 인물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믿음의 역사 가운데 나와 있었던 모든 믿음의 선배님들도요 변하지 않은 분은 단 한 분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사실은요 세상에서도 사람은 변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라봄의 법칙이라고 아시죠?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은 그렇게 되어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부가 닮는다고 하는 말은 괜히 하는 말이 아니죠. 서로 달랐던 한 남자와 여자가 만나 서로가 계속해서 바라보다 보니까요. 닮게 되는 것이 과학적인 이야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굴 생김새가 닮는 게 아니라 성격이 닮아가고 분위기가 닮아가는 것이지요. 그러다 보니까 아 부부가 정말 닮아 보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실은 세상에서도 사람은 변한다라는 것을 은근히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떻게 변해가느냐가 너무나 중요한 이슈인 것 같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생활과 삶과 성격과 성품은 분명히 달라질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늘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삶을 살고 있다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주님의 성품을 닮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바라볼 때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텐데 어떻게 우리가 변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참된 믿음과 온전한 믿음을 갖고 있다면 분명히 저희는 변합니다. 이 변화를 위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우리 스스로에 대한 부족함을 다시 한번 인정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는 변해야 되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자기의 인정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요즘 젊은이들이 참 너무 듣기 좋지만 너무 위험한 한 가지 유행과 같은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면 내가 어때서 라는 거예요. 난 이대로 괜찮아. 참 듣기 좋은 말입니다.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인정해줘. 이게 나야. 나는 변하지 않아. 이게 나야 라고 하는 말이죠. 참 어떻게 보면은 귀가 솔깃하기도 하고 참 자존감이 높아 보이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다시 돌아보면 이 이야기는 참으로 무서운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를 완벽하게 지으시길 원하셨지만 우리는 우리의 죄성으로 인해 우리는 완벽한 존재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을 닮아가는 존재로 지으셨습니다. 그런데 요즘 젊은이들은 그냥 자기의 모습에 만족해하는 것으로 마치 것이 훌륭한 것 마냥 놀라운 것 마냥 뭔가 요즘 말로 힙한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간다는 것이지요. 반대로 젊은 세대 말고 사회에 있는 나이든 분들은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나이에 내가 뭘? 이 나이에 해서 되겠어? 라고 하는 이야기들도 종종 듣습니다. 본인 스스로의 변화에 대한 모든 가능성을 스스로 포기해 버리신 것이지요. 하지만 여러분, 오늘 성경에 나왔던 아브라함만 해도 그의 인생의 변화는 70부터 시작된 것을 저와 여러분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품과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적어도 10년 이상 걸렸을 것을 저와 여러분은 잘 알고 있지요. 이 나이에 이 나이가 돼서가 아니지요. 이 나이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나이가 되었기 때문에 더욱더 힘을 내어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러한 변화를 저와 여러분은 늘 놓지 않고 기억해야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또한 성령님의 도우심을 늘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전사님께서 성령님에 대한 찬양을 참 너무 깊게 감동적이게 해주셨는데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참 많이 없는 사람, 연약한 존재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말씀 가운데 늘 성령님을 의지하라, 성령님께 구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그것을 성령님께서 도우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성품의 변화도 우리의 인생의 삶의 변화도 성령님의 도움 없이는 불가능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의 부족함을 인식하고 변할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과 함께 성령님께 간구할 때에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우리의 삶과 성품으로 돌아갈 줄을 믿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함께 우리의 성품을,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으로 드리기 위해 특별히 2월 한 달 동안은 저희가 하나님의 성품을 함께 바라보는 한 달로 삼고 싶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신실하신 그 하나님의 성품을 좀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이를 위해 함께 읽었던 창세기 15장의 말씀은요, 구약 모든 성경 모든 구절을 통틀어서 가장 중요한 본문이라고 모든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모든 성경들은 다 빼도 단 한 장의 성경을 구약 가운데 남긴다면 바로 창세기 15장을 남겨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럴 정도로 중요한 말씀이죠. 왜 그런지는 차차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이 창세기는 14장에서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 롯을 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조카 롯이 있었던 소돔과 고모라 지역에 전쟁이 나서 모든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죠. 이 소식을 들은 아브라함이 자신의 사병들을 이끌고 모든 롯과 가족과 모든 백성들을 구해냅니다. 그리고 나서 모든 백성들을 자기의 거처로 돌려보내는 말씀이 14장 가운데 나오고 바로 오늘 15장의 말씀이 이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기억해야 할 것은요, 오늘 이 15장의 말씀은 환상 가운데에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15장 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죠. 주님께서 환상 가운데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환상 가운데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분이십니다. 그때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는데 특별히 아브라함이 행했었던 조카 롯을 구하고 또 백성들을 강자들의 손에서 구해내어서 다시 그 백성들을 자유케 했었던 그 훌륭한 업적을 기리고 뿐만 아니라 소돔왕이 아브라함에게 재물은 다 가져가라고 하는데 아브라함은 거절합니다. 근데 그 이유가 참 멋져요. 왜냐하면 이후에 아브라함이 부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 이유를 사람들이 알 때에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소돔왕이 준 재물 때문에 그럴까봐 아브라함은 그 재물을 거절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 수많은 재물을 포기한 것이지요. 하나님은 이러한 아브라함의 성숙된 모습을 확인하시고 오늘 환상 가운데에 아브라함과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방패이다. 내가 받을 보상이 매우 크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럴 때 아브라함은 이야기하죠. 저에게 자식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바깥으로 데리고 나아가서 하늘을 보게 하시고 별을 세어보라라고 말합니다. 저는 이 장면이 참 로맨틱한 것 같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마치 한 사랑하는 한 남자가 한 여인을 데리고 어떤 사랑을 고백하는 것처럼 하늘의 별을 봐봐 약간 이런 느낌처럼 참 로맨틱한 하나님의 면모를 볼 수 있는 말씀인데요. 하나님은 그렇게 별을 세어보라라고 말씀하시고 그 무수히 쏟아질 것 같은 많은 별들 그 별들처럼 너의 자손이 많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조금 더 깊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고대 근동의 몇 가지 풍습을 알면 더 좋은데요. 한 가지는 당시 고대 근동에서는 당연히 씨족 사회였기 때문에 사람들이 삼삼오 모여 살았던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래서 부족들이 커봤자 몇백 명? 뭐 몇백 명 사실은 큰 부족이죠. 그렇기 때문에 부족이 강성하기 위해서는 안전을 늘 추구해야 됐고 안전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남성의 수가 많은 부족이 무조건 유리했습니다. 그래서 국민의 숫자가 국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사실 과거이면 과거일수록 더욱더 중요한 사실이었죠. 그럴 때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별만큼 셀 수 없는 그 자손들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한다는 것은요, 정말로 상상도 하지 못할 엄청난 축복과 약속을 하시는 것입니다. 놀라운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가장 좋은 약속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시죠. 동물들을, 여러 동물들, 소, 양 이런 것들을 가져놓고 쪼개어 놓고 언약식을 합니다. 이 언약식을 고대 근동에서는 아주 흔하게 발견할 수 있었던 언약식입니다. 두 부족이 만약에 화친을 맺을 때는 반드시 그렇게 동물을 쪼개놓고 화친을 맺었고, 혹여나 어떠한 약속을 했을 때에도 약속을 위해서 그것을 약속을 지키자라고 하는 그 의식을 그렇게 동물을 양쪽에 쪼개어놓고 두 족장들, 두 부족의 우두머리들이 그 사이를 걸어갔다고 합니다. 그 의미는 무엇이냐면 둘 중에 하나가 만약 이 약속, 이 화친을 깨어버린다면 지금 이 쪼개진 동물처럼 죽임을 당해도 마땅하다라고 하는 것을 서로가 인정하고 그러한 의식을 거치는 것입니다. 오늘 이 고대 근동에서 흔하게 부족 간에 이루어졌던 의식을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지금 그 의식을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의식에는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잘 아시듯이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아브라함은 환상 가운데에서도 잠을 잡니다. 그 의식을 하나님과 함께 거쳐서 그 쪼개어진 동물 사이를 함께 지나가야 되는데 아브라함은 잠에 들었고, 그리고 불로 임지하신 하나님이 홀로 그 쪼개어진 동물 사이를 지나가게 되는 것이죠. 오늘 바로 이 언약식을 횃불 언약식이라고 하는데 구약에서 가장 중요한 본문이라 일컫는 바로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혼자 불로 그 쪼개어진 동물 사이를 지나간 것이 어떠한 의미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아마 여러분들은 이미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그것은 일방적인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길을 건너지 않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과 어떠한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 할 의무가 없다라는 것이지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구원과 자손에 대한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만 하는 그러한 법적인 조항에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걸려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놀라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지금 구약을 또 창세기에 이어서 출애굽기 또 레위기를 읽어가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배신하고 자꾸 원망하고 자꾸 하나님을 떠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자꾸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백성들을 자꾸만 반복해서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그 이유가 있다면 바로 오늘 이 언약식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목숨을 걸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겠다, 하나님 스스로가 홀로 그 길을 걸어가신 분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아무런 조건도 아무런 어떠한 다른 언약도 체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이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내가 반드시 너를 구원하겠다라고 그 쪼개진 동물 사이를 지나가셨습니다. 만약에 내가 이것을 너에게 지키지 않겠다, 않게 된다면 하나님 스스로가 이 동물처럼 쪼개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바로 여기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 스스로를 우리를 향한 구원에 하나님께서 만약 책임져 주시지 않는 상황이 오게 되면은 그것은 하나님 스스로를 그 동물처럼 되어 버리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선언입니다. 여러분, 이 선언은 정말로 놀라운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어떠함과 관계없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비록 우리가 하나님을 때로는 마음 아프게 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날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떠나시지 않겠다라고 하는 아주 무섭고도 아주 명확한 약속을 하나님은 이미 아브라함에서부터 저희에게까지 이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어지게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실 때에 그 누가 그 십자가를 위해 그 무엇 하나 한 것이 있습니까? 세상에 그 어떤 사람 단 한 명이라도 구원을 받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를 위해 그 어느 것 하나 한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요,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인해서만 가능했었던 십자가의 사건, 우리들의 구원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 십자가와 하나님의 신실하심 앞에 할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가 있다면 그 은혜에 감동하는 것, 그 은혜에 감사하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 또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아무것도 바라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홀로 그 길을 걸어가신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습니까? 제자들에게 무엇을 원하신 것이 있었습니까? 아니요, 아무것도 없이 주님 홀로 그 십자가 골고다의 언덕에 그저 오르셨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신실하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망하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아버지 된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를 다시 한번 우리가 떠올리는 한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능력으로는 결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그 수준에까지 이룰 수 없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언약하셨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는, 그래서 이를 위해 하나님 스스로가 벼랑 끝에 서셨음을,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스스로가 홀로 십자가에 달리셨음을 우리 다시 한번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